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0과 잊지 말고 기억하라. 12월 4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신명기 9장 7절.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다. 바로 기억하다와 잊다라는 단어이다. 두 단어는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두 동사의 뜻은 서로 반대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뜻이고 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위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구약의 많은 부분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77편 11절. 이와 같은 요구는 집단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이다. 이번 주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나타난 중요한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잊지 않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한다. 행하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살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5. 삶의 풍요로움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위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7. 그대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 이야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어둡게 하는 여러 말씀을 가리우는 것들에서 주님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다녀온 여행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저와 함께 셋이서만 제주도에 세모녀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다녀오면서 곧바로 이제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역자들인 친구들과 함께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에 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정말 꿀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서 한 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모여서 저희가 이번에 나눈 비전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고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역으로 함께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부모와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들을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동역자로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참으로 마음을 합한 아름다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한 가정이 연합되고 또 여러 가정들이 함께 가정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해주셨고 또 일로 인하여 나는 비전을 함께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참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스더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에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두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두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두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 이 본문에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에스더는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베냐민 자손 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울의 손녀였습니다. 또한 그는 포로였고 부모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두게 밑에서 자라났고요. 그렇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모습에서 저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설명한 문장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부모 없이 자란 사람, 삼촌 밑에서 자란 사람, 유대인의 포로, 그러나 예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에스더의 모습을 그림을 그릴 때, 아, 에스더는 참 부모님이 안 계셔서 마음이 외롭고 슬펐겠구나. 그렇지만 또 얼굴이 예쁘고 고운 그것 때문에 아, 얼굴은 참 예쁜데 부모가 없구나. 아, 저렇게 얼굴도 예쁜 포로구나 라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위축된 자아를 가질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에스더는 오늘 제가 에스더의 모습이 저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적용을 해봤을 때 저 또한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여러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인하여 또 게으른 모습으로 인해서 자주 위축이 되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이 제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은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연약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에는 괜히 우리가 가진 교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단이라는 편견 뭐 등등의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 그런 못난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15절부터 17절에는 모르두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두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왕이 와스디 왕비를 이제 폐위한 다음에 처녀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왕비를 강택하는 그런 시간에 에스더가 구한 것은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왜 더 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왕후를 간택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뭘 더 예쁘게 더 노력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신다면 그 길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일들에 개의치 않는 당당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에스더는 모든 사람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여자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아서 일단 왕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그가 예쁘게 꾸미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별하게 어떤 것을 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후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데요. 에스더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주어진 것만을 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랑스럽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되어서 그가 겪게 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 에스더의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더 부족한 것을 바라보거나 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내게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들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저는 항상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있고 또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한 가지 것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의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 자녀인데 어떤 자녀인가요? 3장, 요한 3서 1절에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가끔씩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할 때참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내 자신이 알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만드시고 주의 앞에서 저는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에 에스더가 가지는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건 에스더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두개에게 이르니 모르두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만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성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이제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유다인을 모두 진멸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모르두개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나요? 에스더는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모르두개에게 전합니다. 왕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아갔을 때는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모르두개는 어떻게 얘기했나 봤더니 모르두개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궁에 있다 하여 그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어떻게 했나요?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와 에스더의 시녀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일까? 저의 자신에게 질문을 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 전도하고 또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핑계는 정말 제자가 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나아가서 전하면 그들이 잘 들을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핑계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뛰어넘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께서 주시는 가라, 세상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구름은 물이 햇빛에 증발되어 생기는 수증기가 먼지 같은 물질과 응결하여 미세한 물방울이 되어 떠 있는 것을 말하며 안개와 성분이 같습니다. 지표면과 닿아 있으면 안개, 지표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구름으로 구분합니다. 산 중턱에 걸린 구름은 그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개가 되는 것이죠. 구름이 하늘 대부분이나 전체를 덮으면 흐린 날씨가 됩니다. 어두운 잿빛 하늘은 어두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흐린 하늘 특유의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름의 생성 요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대기의 불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태양광의 지표면 가열로 뜨거워진 공기는 상공의 찬 공기 쪽으로 상승합니다. 대류에 의해 반대로 찬 공기는 뜨거운 공기 밑으로 내려가려 하죠. 뜨거운 공기가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 곳에는 국지성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여건이 갖추어집니다. 충분한 수증기를 갖추고 있다면 기온이 낮아진 공기는 이슬점에 도달하고 응결 고도에서 수증기의 포화를 일으켜 구름을 형성합니다. 흔히는 뭉게구름을 만들고 끝내지만 열대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의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수증기의 유입인데요. 대기가 불안정하다 해도 수증기가 없이 황량하고 건조한 날씨라면 구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폭우는 어딘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하늘이 좀처럼 개이지 않습니다. 지형 지물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산맥 등이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으면 흐르던 공기는 산맥 위로 강제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응결 고도에 도달하면 구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늦겨울에 폭설이 자주 내리기도 합니다. 산맥을 만나 구름을 형성하고 폭우와 폭설로 수증기를 빼앗긴 공기는 산맥을 넘어가 건조한 날씨를 만드는데 이를 뺀 현상이라 하고 산맥을 경계로 두 지방의 강수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습윤한 계절풍이 이런 산맥을 만나면 험한 날씨가 형성됩니다. 지역 간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도 구름이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저기압권에서는 날씨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기압이 낮은 지역으로 모여든 공기는 상승 기류를 형성하면서 응결 고도에 도달하게 되고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의 충돌로 인한 구름의 형성은 온대 저기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다른 공기의 충돌로 만들어진 구름의 형성은 온대 저기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진행하는 경우 차가운 공기의 위를 타고 부드럽게 흘러가며 온화한 비가 내리지만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 쪽으로 진행하면 뜨거운 공기의 아래쪽으로 빠르게 파고들기 때문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이런 구름은 보통 10분이면 사라지지만 그것도 개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몇 분 만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1시간 이상 유지되기도 합니다. 18세기 즈음에는 구름의 생성을 기포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기포가 물을 담은 채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을 구성하는 기포가 태양열을 받아 터지면 그 안의 물이 지상으로 떨어져 비가 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이 점차 발달하자 이 가설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후에 골드 스미스에 의해 과학적인 구름 생성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구름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은 1803년부터인데 약사이자 퀘이커 교도였던 루크 하워드가 구름을 열 가지로 나누면서 구름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은 1956년 세계기상기구에서 발간한 국제구름도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높이에 따라서는 상층운과 중층운, 하층운, 수직형으로 나눕니다. 모양에 따라서는 10가지로 나뉘는데 털구름의 권운, 털센구름의 권적운, 털층구름의 권층운, 높층구름의 고층운, 높센구름의 고적운, 층구름의 층운, 층센구름의 층적운, 비층구름의 난층운, 센구름의 적운, 센비구름의 정난운입니다. 구름의 한자어 이름이 구름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실제 하늘의 기상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각 구름에 해당하는 영어 이름 역시 라틴어로 그 모양과 하늘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자가 들어가면 부드러운 털 모양으로 떠 있는 상태이며 층자는 특별한 형태 없이 수평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적은 세로 방향으로 구름이 쌓여 있다가 대기가 불안정하여 대류 현상이 발생하며 수직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고자는 높은 하늘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을 형성하는 것이며 란자가 들어가면 대류 현상이 극심하여 공기가 어지러운 상태로 비가 오거나 폭풍이 몰아치는 등의 궂은 날씨를 유발합니다. 이런 한자들이 겹쳐진 이름도 있습니다. 권층운은 높은 상공에서 빙정이 부드러운 질감의 구름을 형성하고 있지만 높은 하늘의 대류 현상이 강하지 않기에 특별한 모양 없이 하늘 전체를 부드럽게 덮고 있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서 구름이 쉽게 흩어지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뜻한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습윤한 바람이 해변가의 호텔을 만나면서 호텔이 마치 산맥처럼 바람을 막아 구름을 형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내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모인 사람들의 땀이 증발하여 발생하는 오타쿠 구름, 핵 폭발과 같은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을 때 동반되는 버섯 구름도 생겨납니다. 구름의 색이 하얀 이유는 대개가 태양광을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수증기가 모여 있다면 오히려 태양광을 흡수함으로 인해 짙은 잿빛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먹구름입니다. 구름을 구성하는 물 입자는 대기와의 마찰과 구름 내부의 상승 기류로 인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데 만일 이것들을 이겨낼 만큼 물 입자들이 충분히 병합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비가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우기 외에는 구름을 보기가 어렵지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림 시에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진행자 박내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갈바리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애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를 떠올리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 포근하고 따뜻한 가슴에 한번 안겨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엄마 이상으로 애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에게서 아버지는 아버지 이야기는 가슴 한켠을 후벼파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의 집은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거의 집에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남의 집에서 집안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엄마가 도맡아 하셨습니다. 남편도 없는 집에서 5남매를 데리고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고단했던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는 50을 조금 넘기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병을 얻으셨는데 바로 간에 암이 생긴 것입니다. 배에 복수가 차고 병이 깊어져 거의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상태가 위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시고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지는 혼자의 몸으로 고향에서 쓸쓸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이 되거나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따뜻한 밥을 아들에게 지어주셨습니다. 막 환갑을 넘기신 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쌀을 씻으시고 밥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풀을 떼시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그시고 밥상을 차려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아들이 얼른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손에 물을 묻히시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아버지는 너희가 어릴 적에 너희 곁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가슴에 한이 맺혔단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에게 따뜻한 밥 한 술 먹이고 싶으니 그냥 조금만 더 자라. 그러시면서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을 찬물에 담가 돌처럼 굴러다니는 쌀을 씻으셨습니다. 그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우시고 그 손으로 김치를 썰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버지는 어릴 때 못다 해준 그 사랑을 늙어서라도 자식에게 나눠주고자 애쓰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는 뭉클뭉클함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슴 시린 사랑에 다시 한번 푹 판묻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그 밥을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 시리도록 애잔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갈바리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데서 우리는 아연실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들의 외침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 되어 자신이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고통스러운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옛날 이삭이 자기가 태워질 나무단을 지고 모리아 산길을 땀 흘리며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골고다 갈바리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이 어루만져 눈을 띄워줬던 사람들, 자신이 어루만져 문둥병을 고쳐주었던 사람들, 자신이 손을 잡아 일으켜주었던 그 사람들, 함께 웃고 울며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폭도들의 울부짖음에 함께 뇌동하여 소리치는 그 쓰라림을 안고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죄인인 바라바,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인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빌라도의 법정문을 예수님은 그렇게 나서서 피 흘린 어깨 위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뒤로는 바라바의 친구였던 두 죄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들도 갈바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안나스의 법정으로, 가야바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법정으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며 온갖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지금 갈바리의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 어디로 갔습니까?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끌려가다 쓰러지는 자신들의 선생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제자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내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녀를 외치며 행렬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마땅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타날 용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절도하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장면을 측은히 바라보며 서 있던 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깨 위에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제자 되기를 망설였던 그 어깨 위에 십자가가 지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행렬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 이르고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의 손에 또 발에 굵은 대못이 깊숙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금 주님이 대신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에 박혀야 할 못이 주님의 손에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탄 마귀는 냉철하게 진두지휘했습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 군병들의 손을 빌려, 제사장과 폭도들의 손을 빌려 이 모든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난폭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단 한마디의 불평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입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떨어지고 손과 발에서는 굵은 핏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주님의 입술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한 십자가를 말없이 그의 등에 짊어지고 갈바리 언덕 위에 서신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죄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가족들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빨리 죽여달라고 군사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고통이 심하여 정신병자가 되면 로마의 군사들은 혀를 가위로 잘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무릎을 망치로 때려 뼈를 꺾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살이 속지 시작하면 공중에 독수리가 나타나 눈을 파먹기도 하고 밤에는 쥐가 십자가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살을 퍼먹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위하여 게임을 즐기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온 폭도들은 여전히 욕설과 조롱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는 십자가의 사형장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는 이 외침은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한 줄기 위로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외친 사람은 곁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의 벼랑 끝 가장자리에 서 있던 불쌍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바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신 11시 온 품꾼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우리 모두도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주님이라고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안 된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위로의 신앙 고백을 한 십자가의 강도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선물을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무런 곳에도 쓸모없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도 보통 사형수가 아닌 십자가의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열망이 자리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의 작은 속삭임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셔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우러러 보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곳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귓가에 강도의 신앙 고백은 천둥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 강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강도를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고백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 외침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혔던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양들이 도망쳤습니다. 제사장들의 손에 들린 칼들은 아브라함의 손에 들렸던 칼처럼 힘없이 떨어지고 거룩한 지성소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갈바리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제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죄를 견책할 의무, 다음의 요점을 주목하라.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 의해 지켜지는 표로 표상된 진리의 순결한 표,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표를 받는 자들은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임을 관심 있게 주목하라. 하나님의 순결, 명예, 영광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고민 중에 있고 탄식하며 우는 모습으로 표상될 정도로 깊다. 그들은 죄악의 지극히 죄됨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에스겔 9장을 읽어보라. 죄악과 의의 뚜렷한 대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표를 받아들이는 자들로 여겨지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륙이 사륙하는 기계를 든 다섯 사람에게 내려진 명령 속에 묘사되어 있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에스겔 9장 5절 6절.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7장 12절. 죄악과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진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항상 동정하는 자들이 따르는 길과 이 신뢰는 얼마나 판이하게 대조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호수아 7장 13절. 그분은 당신의 언약을 범하는 데 따르게 될 형벌을 선고하셨다. 그 후 여호수아는 범죄자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조사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조사했고 그 후에 저들의 가족별로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각 개인별로 조사했다. 그러자 아간이 범죄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명백하게 드러나서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불평하거나 말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지 말아야 했으므로 여호수아는 한 방책을 사용했다. 그는 아간이 범죄자이며 그의 죄를 숨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유발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가 이스라엘 앞에서 옹호되도록 신중하게 아간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고백하도록 유도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5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하신 물건들을 아간이 취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훔쳤고 감추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성의 모든 전리품들을 주님의 곳간에 드릴 금, 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사르라고 말씀하셨다. 여리고를 탈취한 승리는 백성의 전쟁이나 과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셨다.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었으며 싸움을 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승리와 영광은 주님의 것이었고 전리품도 그분의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곳간을 위한 금, 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사르라고 지시하셨다. 아가는 이와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해 또한 그가 탐내었던 금, 은, 보물들이 주님의 것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서 도둑질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존재하는 탐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저들의 수중에 맡겨 당신의 금고에 넣게 하신 금전을 사적 용도를 위해서 착복하고 있음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들은 십일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들은 시치미를 떼고 하나님의 것을 내놓지 않으나 그들에게 손해가 될 뿐이다. 그들은 저들의 탐심과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속임수와 도둑질을 통하여 빈약함과 가난을 자초하며 교회를 흑암 속에 들어가게 한다. 나는 많은 영혼들이 탐심 때문에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분명하고 굳은 증언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 고대 이스라엘에 분명히 임했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죄에 대해 한 몸으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책임을 지우신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몸에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안겨줄 죄들을 부지런히 발견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될 경우 저들은 이러한 죄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심령을 취급하는 일은 일찍이 인간이 참여한 사업 중 가장 훌륭한 사업이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